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요시아 왕의 주요 행적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온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이 정결 작업은 요시아가 왕이 된지 12년 차 되던 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을 더하면 될 거예요. 20살에 딱 성년이 되니까 시작을 했고요. 그가 무기또에서 39살에 죽을 때까지 20여 년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시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개혁을 시작한 지 6년 뒤에 있었던 일, 즉 성전을 보수한 일과 그 안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것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부터 23장 3절이고요. 역대기하 34장 말씀도 있지만 주로 이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나갈 테니 이 본문을 펴놓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한 지 6년이 된 통치 18년 되던 해, 이때가 주전 622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스크립트 한 장짜리 참고하실 만한 거 놨는데요. 그거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부흥에서 주전 640년부터 609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640년에 왕이 됐으니 18년이 지난 현재 주전 622년 정도 와 있습니다. 이때 요시아 왕이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서 문지기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에게 백성들로부터 모은 돈을 계산하라고 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돈을 모았어요. 이 돈은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유다 왕국 사람들에서만 거둬들인 게 아니라 이 동일한 구절인 역대기하 34장 9절을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부터 또 거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요시아 왕의 통치 영역이 유다를 벗어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이 주전 622년 이때는 아시리아의 이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죽은 지가 한 5년 정도가 되었고요. 아술바니팔 왕이 아들은 이제 대가 끊겨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신통치하는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열이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제국의 동방 바빌론 쪽에서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설립할 만큼 이때 이미 아시리아는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보폴라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이고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아시리아가 쇠퇴했으니 이 제국 서쪽의 총독들,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총독들과 시리아 지역의 총독들이 뭐 유다왕 요시아가 이뭐 저기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지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힐기야와 사반은 이 모은 돈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들이 돌과 목재를 사고요.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 재료가 필요하겠죠? 저희 집도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제 자재값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성전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 사반, 이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열왕기하 22장 지금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열왕기하에도 그 다음에 역대기하에도 각각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말로 신실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열왕기하하고 역대기하 각각의 이 자들이 아주 신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만큼 큰 칭찬이 아마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재정, 그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재정, 제가 그 다음에 회사 재정, 그 다음에 또 가정 재정이지만 또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과 품성을 나타내는 데 아주 큰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공적인 재정을 사적으로 신실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그 뉴스 같은 데 많이 보면 돈 문제 때문에 늘 그 기사에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주는 돈도 막 세워봐요. 예, 아버지, 가족 또는 이 친한 사람들조차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재정을 사용할 때 신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을 눈에 담아두고 그를 아주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그 재정, 특히 내가 나를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 고용주의 그 재정 관리를 아주 신실하게 해주는 거,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죠? 맞습니다. 요셉 있죠. 요셉.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집사로서 그 사람의 재정을 이렇게 잘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신실한 사람들을 눈에 담아두고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근면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 성전 구석에 이렇게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그걸 건네주었습니다. 발견자가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 힐기야였어요. 힐기야.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기억하시죠?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왕보다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좌지우지할 수 있던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장 한복판에서 이걸 찾아냈어요. 예. 힐기야는 대제사장으로 높은 직위에 있었고 자기 수하에 지금 이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성전 보수를 감독하는 레위인들도 있었고요.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기야는 성전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보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리에 잘 보수가 되고 있는지, 성전이 아무렇게나 보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은 이 공사 상태에서 정신이 없던 성전 내부에서 보고도 놓쳤을 만한 그 율법책을 힐기야가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율법책에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던 사람은 물론 사반도 있었겠지만 대제사장 힐기야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 힐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율법책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보수 작업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힐기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힐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하나님의 그 차지하실 목 포션인 뜻이에요. Portion of Jehova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힐기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몫을 찾아냈습니다. 지위가 높았던 힐기야도 게으르거나 거만하지 않고 신실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신실했던 것은 제 생각에 아마도 이때 왕으로 있었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발견된 율법책은 모세가 직접 갖고 있던 모세오경의 원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한 몇백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가 주전 620년 정도이고요. 모세가 기록을 해서 그 놔뒀을 때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모두 기록한 후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1450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800년이나 된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요시야 때도 옛날이고 모세 때도 옛날이지만 이 요시야 때로 봐도 이 모세 때는 엄청나게 오래된 옛날이잖아요. 800년이면 제가 따져봤더니 올해가 2018년인데 지금으로부터 830년 전 정도면은 언제였냐면 고려시대의 무신 정권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최 씨 가문이 우리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 기억나요? 무신 정권? 그때였어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아주 귀중한 율법책이 지금 발견된 셈입니다. 이 율법책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 할지라도 불분명해요. 하지만 이 유대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거에 의하면 이게 원본이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본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까지 한 300년 정도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율법책이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보수하는 이곳에서 발견되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아마도 상당 기간 분실이 된 채로 사람들의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율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800년이나 된 아주 귀한 책이니까 아 이제 이거 손상되면 안 되니 박물관을 잘 만들어서 유리 이렇게 해놓고 상하지 않게 뭐죠? 이 벤틸레이션 시스템 만들어놓고 보관을 잘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일단 사반이 읽었어요. 힐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건너주자 8절에 그가 이 사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10절에 있죠. 힐기야와 사반은 분명히 왕이 기뻐할 줄로 알았을 것이고 요시야 왕도 말씀을 듣고 물론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고 분노했던 것과 별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 자체에는 아마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힐기야와 사반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이 최고위층에 있던 정치인들 이 왕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800년 만에 발견된 이 귀한 모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오래된 성경을 발견해 놓고는 그것이 귀하다는 이유로 박물관에 모셔놓고 와 사람들 보세요 이거 800년 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렇게 예찬하지 않고요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읽으라고 주셨지 전시해 놓거나 구석에 처박아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실 때마다 성경을 찾느라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일 아침마다 책장이나 아니면 가방 속 어딘가에 이 일주일마다 성경책을 발견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매일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대화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빵을 먹고 성경의 빛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실로 진리의 말씀 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인류 역사의 대부분 기간 중에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아주 희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약간의 돈만 있으면 서점에서 쉽게 성경과 주석서를 구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이게 불가능했었어요.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여러 권의 성경책이 이제 책장에 꽂혀 있죠. 저도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하면서 우리 집에 성경책 몇 권 있나 봤더니 10권이 넘더라고요. 예, 한글 성경, 예전에 보던 성경 막 낡은 거, 개역 성경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건 버린 것 같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도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뭐 몇 권이 있고 또 수경자면 결혼하면서 또 성경이 두 개씩 있는 것도 있고요. 성경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갈구하던 다윗 왕이 이 기록된 성경을 봤을까요? 네, 봤을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네. 다윗 왕도 솔로몬은 뭐 날 때부터 왕족이었으니까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요시아 왕도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놀라고 슬픈 마음에 옷을 찢을 정도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 대해서 요시아 왕이 이때 말씀을 처음 본 거였어요. 이때 왕들은 지금 그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된 책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요약해서 해놓은 주석서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모세의 그 십계명 정도, 그 다음에 율법서 정도, 성전에 관련된 규략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따로 그 해설서 같은 거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모세오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인쇄술도 안 좋고 그 종이가 안 좋던 시절에는 글자가 얼마나 컸어요. 이 정도 기록하려면 책이 이마이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번 다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7년마다 사본을 옮겨 적고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대의 왕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충분한 성경의 말씀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혀줘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간에 어떠한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읽어줘야 돼요. 잠언만 읽으시면 안 돼요. 저와 아주 가까운 저의 한 몸이기도 할 만큼 가까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잠언을 즐겨 읽어요. 왜냐하면 31장이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딱 읽을 수가 있거든요. 다니엘서와 계시록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예언서라든가 막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예. 성경은 성경 전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즐겨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든 위로가 되든 아니면 내게 경고와 저주가 되든 이 요시아처럼 다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통쾌함과 슬픔, 저는 지금 이 요시아를 읽으면서 요시아 이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읽으면서 요시아가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요시아를 믿음의 선배로서 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적들과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만나서 물어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요시아를 읽으면서 통쾌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분노에 같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공감하며 깊게 빠져들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우리 성경을 읽다가 지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어디 있어요? 이 레위기에 성전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성경 덮으시죠. 거기가 그 장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상의 3장 정도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서 책 한번 다시 덮으시죠.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요. 내가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야, 성경책 읽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 공부 좀 해!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즐겨 읽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때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은 요시아 왕이나 힐기야에게 아주 새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들은 요시아 왕은 슬픔으로 자기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에는 옷을 찢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윤이가 아유 옷이 아깝다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 옷이 아깝지 않을 만큼 왕이었으면 옷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분노에 이 귀한 옷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만큼 슬펐던 거예요. 이 역대기 하에 보시면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힐기야가 있고 사반이 있는데 옷 찢고 울고 지금 이 난리를 왕이 한 거예요.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요, 요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그리고 그 뒤에 행적들을 보면 이때 이 신명기에 가득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요시아 왕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자신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 엄청나게 높았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했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과 그 다음에 요시아가 자기가 지금까지 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유다 왕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그 안에 이 성전의 우상 숭배 사이에서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요시아도 자기 형편, 자기 나라의 형편이 악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지난 6년간 요시아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라 안팎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 나라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던 거예요. 요시아는 어쩌면 아 이 정도면 됐겠다. 요시아는 그 도벳을 없앴어요. 도벳을 가서 다 뒤집어 없앴고요. 베델에 가서 제사장들을 심지어 죽여서 그 제단 위에 제물까지 바치는 이 어마어마한 정결 작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에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선대에 이사야가 했던 그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동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로 인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시아 통치 18년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한 지 이미 4,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기록을 보면 초반부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시고 멸망조차 바빌론을 들어서 경고하시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요시아의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멸망에 관한 대언자들의 이 대언이 애당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800년 전에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요시아가 이제서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쓴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 눈과 귀로 직접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고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주의 진노의 시급성을 깨달은 이 요시아는 자신의 충실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 주께 엽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크도다라는 깨달음 아래 요시아 왕은 자기와 유다 백성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이 정도에서 되는 걸까? 네. 멸망,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주변을 보니 더 심한 거예요. 이거 영락없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 걱정이 이 절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요시아의 마음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진리를 먼저 알게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들을 비웃으며 여전히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아가 이 베드로 말씀을 몰랐겠지만 이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것을 요시아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을 시켰어도 100번은 더 멸망시켰어도 괜찮을 만큼 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 내부에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그나마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시아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찔림을 준다면 하나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반항하지 않고요,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그러면 저와 저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도 요시아가 죽은 뒤에 멸망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왔습니다. 30년간 평온했던 유다 왕국이 이 요시아가 무깃도 평야에서 갑작스럽게 죽은 날,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죽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아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전쟁 기록은 나와 있진 않지만요.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하고 그 위에 그 시리아 지역까지 침공하던 당시에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걸 다 전쟁을 이겨서 정복을 했던 정복왕이기도 했어요. 비록 이집트가 아주 큰 나라이긴 했지만 설마 우리 왕이 전쟁 한 번에 그날 아침에 죽을까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요시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그날부터 멸망이 찾아와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온 유다는 사륙과 파괴 속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베풀고 있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 걷어들이신 거예요. 요시아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여대언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14절입니다. 훌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12일이죠. 19일, 26일 이제 두 번이 남았어요. 두 번 안에 이 요시아 왕과 예레미야까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참고 받으신 그 한 장짜리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 보수와 이 보수 과정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입니다. 보수하고 있던 당시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사실에만 그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성전 보수에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이 힐기야는 나중에 요시아 왕을 그 보좌해서 아주 그 요시아 왕이 개혁 작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보좌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훌륭하게 이 왕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훌륭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 보수를 담당했던 자들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자기 재정을 이 재정을 아주 신실하게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사반은 힐기야와 요시아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8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귀한 성경을 내가 어떻게 혹시 찢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파손될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이 아니라 힐기야 앞에서 읽고요, 요시아 앞에서 읽었습니다. 서기관다운 행동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들은 뒤에 요시아의 반응은 어땠어요?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 앞에서 읽었는데 어떤 왕들은 저거 갖다 태워버려라 이랬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불에 태웠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고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낮췄다라는 게 중요해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린 건 그 마음의 발로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네. 자, 4번 여대원자 훌다와 5번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보면 참 이 요시아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어쩌면 그 이상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세상에서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또한 그러한 요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 모양새라도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는 곳에라 할지라도 나의 은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증오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시아라는 한 사람, 참 군주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의 행적들을 살펴볼 때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이 일들을 수행해간 이 사람의 거침없는 행동들에 주님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복된 소망침례교회의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들로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